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6월 25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냉전시대의 비극을 한반도가 고스란히 떠안고 벌써 71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네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마음 아픈 현실을 아직 안고 있기도 하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는데, 자,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던 타임지의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기사 내용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루속히 재가동이 돼서 이 땅에 화합과 기쁨이 넘쳐나길,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그날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시간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죠. 가상화폐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특히 중국의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거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온갖 신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9.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9.6달러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많은 금액입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영국의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영국 국제통상부의 대북교역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대북교역액은 2,228만 7천 달러로 2019년 1,114만 3천 달러와 견조 100%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양국 간 교역의 거의 100%가 용역에서 발생했고 상품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2018년 9.19 남북군사 합의를 계기로 2년 반 동안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측 단독으로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24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철원 인근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9.19 군사 합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화살머리 고지 남측 지역 유해 발굴 종료 관련 기념식을 주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기념사에서 한반도 산천 초야 어딘가에 묻혀 계시는 영웅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화살머리 고지에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유해 발굴을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에 위치한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최소 한 명이 숨지고 99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현재 시간 24일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에서 12층 공동주택 일부가 붕괴해 전체 136가구 중 55가구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9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행방불명된 99명이 붕괴 사고 당시 건물 내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의 성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역 조치를 해제했던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 비루스에 대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시 박사는 언론 요약 보고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 박사는 현재의 감염 확산은 국지적이고 산발적이라며 이번 조치로 이 작은 불을 끌 수 있을지 아니면 큰 불로 번지게 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가 폐간된 데 대해 홍콩과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슬픈 날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강화된 억압은 빈과일보를 폐간 수준까지 몰고 갔고 홍콩 독립언론의 보루로서 반드시 필요한 이 신문은 이제 출간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 언론은 견고하고 번영하는 사회에 귀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중국은 독립언론을 표적 삼는 것을 중단하고 구금된 언론인과 언론 경영진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빈갈보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창간 26년 만에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고 폐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 부동산 투기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골치를 좀 앓았는데 북한도 비슷한가 봅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소식으로 먼저 오셨네요.
네, 북한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최근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불분명했던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서 단속의 고삐를 죄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최근 입수한 2020년 개정 북한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부동산 비법 처분 행위가 85조에 추가가 됐습니다. 해당 조문에는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한 자에게는 경고, 엄중 경고 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 노동 처벌, 노동 교양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노동 처벌, 노동 교양 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대해 10만 원, 그러니까 달러로는 약 $20 이상의 부동산 이권을 불법으로 넘겨준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북한에서는 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북한도 그동안에 부동산 관리법이나 살림집 관리법 등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오긴 했는데요. 네. 부동산 관리법은 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살림집 관리법은 살림집 매매, 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 행정처벌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법들에는 위반 시 받게 되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북한 당국이 행정처벌법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불법 매매에 대한 형량을 분명히 정한 것은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요. 구체적인 부동산 불법 처분 사례까지 좀 소개가 됐다고요?
네. 법 조항은 예시로 시설물, 갱, 토지, 잔나물임을 비롯한 살림과 바닷가 양식장 같은 부동산을 넘겨줬거나 나누어 가진 것을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주었거나 나누어 가진 행위라면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유권을 유무상으로 기관이나 개인에게 승인 없이 이전하는 모든 경우가 조항에 위배된다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개인이 텃밭이나 창고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받고 텃밭에서 지하자원을 개발, 채취하도록 허용하여 준 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외에도 해당법에는 불법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하는 이른바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이 개인 재산을 국가가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활성화됐던 북한의 비공식 부동산 시장 위축되지 않을까 좀 염려도 되네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이 반미 공동 투쟁 월간을 맞아서 반간첩 투쟁 전람관 참관을 강요하면서 이른바 중국 손전화 서행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신의주시 공장 기업소와 인민반을 중심으로 반간첩 투쟁 전람관 참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보위국 반탐과에서 중국 손전화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반탐관은 주민들에게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많다. 그중에서도 간첩이 제일 많은 지역이 바로 국경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손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자수할 것. 지금 자수하면 다 용서해주라는 원수님 방침에 따라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손전화 사용자에 대해서 좀 무차별적인 처벌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자수를 해라 그럼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중국 손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적들의 마수에 걸리게 되고
네.
결국 혁명의 원수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국 손전화를 바치라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손전화 사용자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무사치 못할 것이라면서 협박 수위를 높였던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 3월에 배포된 강연 자료만 보더라도 북한 당국은 중국 손전화 사용자를 당의 사랑,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 쓰레기다, 배은망덕한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혁명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처갈라야 한다. 굉장히 원색적으로
그러게요.
비난을 했죠.
예.
이와 관련해서 소식통은 하나를 잡아가면 둘이 생기고 둘을 잡아가면 셋이 생기는데 어떻게 중국 손전화 사용을 근절할 수 있겠냐며 위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경지역에서 주민들의 손전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제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 손전화 사용을 근절할 수 없는 이유는 아마 북한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19년에 데뷔한 걸그룹 로켓펀치가 올해 5월에 발표한 신곡인데요.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속 세일즈 차트 17위에 오르기도 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로켓펀치의 링링 들어보시죠.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락장을 이끌고 있다는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가상화폐가 뭔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
간략하게 정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네,
기존 법정 화폐와는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에 귀속되지 않고 기존 사용자끼리의 약속에 의해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쉽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일단 뭐 어렵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렵게 쉽게.
자, 근데 지금 전 세계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하락을 했죠.
예, 그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달러였는데 여기서 한 1조 3천억 달러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미국 경제방송 CNBC는 18일 이후 본격화된 중국발 충격으로 가상화폐 시총 약 3천억 달러가 증발됐다. 네. 이렇게 보도했고요. 이게 지난 6월 9일 날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면서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이 반짝 반등했었거든요.
네.
물론 비트코인은 물론 그 이후에 코인인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등 대형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의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로 인해서 상승했던 것이 몽땅 다 폭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 당국이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 경고를 하고 나섰고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채굴을 금지합니다.
네.
채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채굴의 성지인 스촨성이 지난 18일 관내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채굴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성들이 후속 조치를 한 거죠.
네.
류허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비트코인 거래는 물론 채굴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SNS 계정 차단입니다. 중국은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최대 개인 인터넷 소통망인 웨이보상에서
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유명인의 계정을 차단했어요. 검색 엔진 바이드나 웨이보에서 바이낸스나 포비 같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검색도 차단했습니다.
아예 접근을 막는 뭐 그런 움직임 취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채굴이라고 하셨어요.
네.
채굴하면 뭔가 금이나 은 같은 거 캐내는 그런 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는데
네.
왜 가상화폐를 채굴 금지라고 하는지 또 제2의 머스크가 나오는 건 또 무슨 얘기인지 이거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것은요. 예. 암호화폐에서 복잡한 연산 문제를 푸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행위를
네.
채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연산 문제,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를 풀면은 어느 정도 풀면은
네.
이거를 이제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조건을 주는데 이게 단순히 연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거래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네.
어느 쪽이 되어 그건 사람이 풀지는 않습니다. 컴퓨터가 그러니까 자동 연산 작업을 통해서 풉니다. 이거를 채굴이라고 하는데 참 표현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약속은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제2의 일론 머스크를 막는다는 것은요.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회장이죠.
네.
금방이라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크게 활성화될 것 같처럼 이렇게 트위터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방 또 배신도 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암호화폐가 그러게요. 가격이 춤을 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말에 경제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래서 중국 당국이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 인플루언서, 뭐 유명인들의
네.
계정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중국이 가상화폐를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원인은 많을 텐데 뭐 사실은 뭐 복합적인 요인에 네. 의한 것이겠죠. 근데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지난달에 그 중국의 모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이 규제 정책이 없었더라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네.
2024년 정점인 296 테라와트시를 기록할 것이다.
네.
이게 다 컴퓨터를 자동으로 돌려서 하는 거니까 그만큼 전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1억 3,050만 톤의 탄소 배출과 맞먹는 양이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거론했어요.
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자극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돈 세탁에 이용되고 있다.
네.
이것이 이제 당국을 자극한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예전 뉴욕타임즈 기고문에
네.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그냥 돈 세탁 같은 불법적인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별로 효용성 없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도 오랜 기간 이런 악용 사례들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지금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도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금지 활동의 이번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
그 인민은행이 부추를 하다가 이제 내각이 나섰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단속 그동안은 중앙은행, 인민은행이나 금융위원회 등이 주도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단속을 내각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네.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할까? 일단 암호화폐는 그 구성 자체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미치지 않고
네.
탈중앙화된 화폐를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견제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신기술로 중앙정부마저도 지방화시킨다. 그렇게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암호화폐인데
네.
즉 지금까지 중국을 지탱해왔고 지금까지 중국을 이어온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스템을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는 정면으로 부정하고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번에 암호화폐 금지 활동, 이 가상화폐 금지 활동을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아니라 중국 내각이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인민은행이 규제에 좀 앞장을 선 움직임을
그렇죠.
보였죠.
그렇죠. 예. 네. 인민은행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장을 사실상 전면 폐쇄한 데 이어서 금융권과 알리페이 등 결제업체를 총동원해서
네.
자국민의 중국인들의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색출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은행과 결제기관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기에 이용되는 문제와 관련돼서 외탄을
네.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외탄은 말 그대로 예약 면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네.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나 그런 개인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고
네.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외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탄에 불려간다라는 것은 혼나러 가는 거예요.
네.
마치
그렇군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네.
교실에서 학생이 떠들면 너 이따 교무실로 와! 뭐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국가의 통제권이 강한 사회주의 네. 국가인 중국에서 공개적인 군기잡기다. 이런 성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인민은행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다들 협조를 좀 하고 있나요?
인민은행은 일단 가상화폐 거래 네. 투기는 정상적인 금융 질서를 저해하고 불법 해외 자산 이전, 돈 세탁 등의 각종 범죄 행위를 부추겨서 인민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그러니까 각 은행과 지급결제 기관이
네.
계좌 제공, 청산, 결제 등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 말만 들으면 되게 무섭죠.
그러게요.
네. 되게 무서워요.
네.
특히 인민은행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이 자금을 철저하게 색출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기관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그리고 장외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자금을 식별해내서 적기에 작은 거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기술 개발을 강화해서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 모드를 네. 완비해라.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외탄 이후에 일부 금융기관은 즉각 요구에 응했고
네.
얼마나 무서워요. 4대 국유기관 예. 가운데 하나인 농업은행은 성명을 발표하고 은행 계좌가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비트코인 채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 움직임도 한층 격화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최근 수찬성 정부가 하달한 가상화폐 채굴장 이 단속 계획 문건을 찍은 사진이 예. 인터넷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채굴하는 것은 이제
네.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앞서 이제 네이멍 자치구를 시작으로 칭하이성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든지 윈난성 등 여러 성급 행정구역이
네.
가상화폐 채굴장의 폐쇄에 이제 나섰거든요. 수찬성은요, 지금 그 신장 자치구에 이어서 중국에서 두 번째로 채굴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여기 그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36%가 신장 자치구, 10%가 수찬성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게 합쳐도 이제 46%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랑 같이 합치면은 뭐 중국에서 비트코인 그러게요. 채굴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여기서 중국의 채굴당 대부분 운영이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채굴도 채굴이지만요 규제 때문에 중국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조차도 가상화폐 거래 업무에서 완전 손을 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비트코인 중국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싱가포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지이닷컴의 지분을 두바이 가상화폐 기금에 팔았다고 하면서
네.
이제는 가상화폐 거래 업무 전면 철수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한때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면 아주 징글징글한 모양이네요.
그러게요. 자, 근데 중국 당국이 이렇게 강하게 압박으로 규제를 하고 여러 채굴이나 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
오히려 중국 가상화폐 관계자들이 태어나다 이런 이야기는 또 뭔가요?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최근 네. 반년 동안 급등하면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아까 인민은행에서 걱정했던 뭐 네. 사기라든지 돈 세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부상이 되어서 이제 예. 당국에게 단속을 강화하게 된 것인데 하지만 중국 내 장외 거래 플랫폼 OTC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아니 P2P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거요. P2P 네트워크에서의 거래는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금지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라고도 네. 보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중국의 구매력 침체를 우려하는 이제 글로벌 가상화폐 애호가들에게는 이런 점이 오히려 안도감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지표상 위축된 기색이 거의 없는 것은 중국 당국의 단속 엄포가 그냥 허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네. 들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뭐 중국이 규제를 한 게 또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또 강력한 규제를 해도 세계적으로 지금 워낙 또 활성화되고 있는 이 트렌드는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그럼 우리는 해야 되나요? 그럼 폭락장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답변들이 되게 곤란해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네.
다만 지금 1년 내지 2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네.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의 도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두가 같은 권리와 권한을 갖게 되는 이 분권형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네.
이 중국 공산당 독재 같은 곳에서나 압박을 해서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가상자산,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어떤 이름으로 불리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화폐가 정말로 국가 권력이 탄압하고
네.
발로 밟아도 깨지지 않는 것은 집중이 아닌 분권, 규제와 제재가 아닌 자율과 자치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트렌드 때문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렇게 앞으로 세계에는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중국의 규제 정책과 영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에 실력 있는 작사, 작곡가이자 가수이기도 한 심현보 씨는요. 다른 가수들의 히트곡들을 많이 쓴 분인데요. 본인이 직접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심현보 씨가 2007년에 발표한 노래 사랑은 그런 것 들어볼게요.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한 명곡입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도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신세계로 함께할게요. 오늘도 전태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사물을 입체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이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생산된 제품이 스스로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이 4D 프린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 4D, 그러니까 4차원 프린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D 프린터 나왔을 때도 신기하다 그랬는데 네. 4D 하니까 이제는 3차원 넘어서 4차원이라는 건가요?
사실 이 3D 프린팅도 예.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인데요. 이 4D 프린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한 층씩 재료를 쌓아 올려서 입체를 구현해내는 적층 가공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물을 3차원으로 출력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 의수와 의족 등 신체 일부나 인공심장 등 인공장기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 신세계 시간에도 네.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이 기술도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D라니 이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네, 이 3D 프린팅에서 한 단계 진보한 이 프린팅 기술이 바로 4D 프린팅인데요. 핵심은 소재에 있습니다. 이 4D 프린터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가 변형이 가능한 스마트 소재를 출력하는 프린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3D 프린터는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원하는 형상으로 제작이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반면에 이 4D 프린터는 여기에 시간 개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4차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든 제작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온도, 뭐 습도, 진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영화 속 이야기 같은 게 또 나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4D 프린터는 열이나 공기 같은 외부 요인이 좀 들어오면 형태가 달라지는 기술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4D 프린팅 개념은 지난 2013년에 이 온라인 강연 테드를 통해서 이 스카일러 티비츠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가 만들어냈는데요.
네.
그 교수가 말하는 이 4D 프린팅 기술의 핵심은 자가 조립 기술 혹은 자가 변형 기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인간의 몸속 혹은 외부에 만들어진 이 4차원 가공물이 자극과 환경에 따라서 생물처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013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4D가 지금은 좀 많은 발전을 이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이 3D 프린터가 네.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가 인공장기를 만드는 의학이나 건강 분야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4D 프린팅 기술도 이러한 의학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로 뜨고 있습니다.
네.
3D 프린팅 기술은 이 프린터의 출력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 4D 프린팅 기술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이 4D 프린팅 기술은 인간의 뼈를 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팀은 이 4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동물의 근육과 뼈를 재생시키는 이 놀라운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연구팀은 이 콜라겐과 그리고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 이 물질로 만든 지지대를 4차원 프린터로 제작을 네.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 물질은 이 치아와 뼈의 주성분으로 인공뼈나 치아 임플란트, 화장품, 광촉매 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네.
연구팀이 만든 이 혼합 지지대를 뼈가 어긋난 생체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골조직 형성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식 부위 주변 조직에서 신생 혈관도 효율적으로 생성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대에 붙은 뭐 신경 조직이나 골격근, 네. 인대 이런 것들이 함께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팀은 또 이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 앞으로 이 뼈와 인대, 신경 조직, 골격근 등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용화를 위한 연구는 이제 시작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 인간의 몸을 기계로 만들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4D 프린터로 이제는 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생명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존의 3D 프린팅보다 한층 발전된 기술로 또 생명과학, 나노과학, 항공 우주산업 이런 산업과도 융합이 돼서 정말 말씀하신 미래 SF 영화
네.
공상과학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또 애니메이션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 3D 프린팅의 시장 규모는 사실 아직도 초창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3D 프린팅의 다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4D 프린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D 프린팅 기술 뭐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사를 할까요?
네, 아무래도 4D 프린팅 기술의 핵심이 이 자가 변형과 자가 조립 기술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일단 형상기업 합금과 같이 이 변형이 가능한 스마트 소재가 재료로 사용이 돼야 하는데요.
예.
과학의 발달로 이제 이런 스마트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 4D 프린팅 기술은 인류의 생명 연장에 좀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인체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잘라내든지 이런 약물을 전달하는 나노로봇 이런 것들의 접목을 해서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외에도 미래 자동차나 건축물에도 좀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또 이제 3D 프린터로는 좀 출력하기 어려운 대형 구조물도 이 4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군사적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이 위장술을 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위장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나 비상 상황에 발생할 때 임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좀 쉽게 해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항공 및 우주 산업에도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4D 프린팅 기술의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악용 사례가 없길 바라면서 흥미롭고 유익한 신세계 신기술 소식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하이요什么需要的吗입니다.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의미의 문장인데요. 하이 하면 더, 또 라는 단어인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요우 하면 있다, 쉬야오 하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잘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이 요우 셔머 쉬야오더마,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26일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9도, 해산 13도, 강계청진 17도, 개성 사리원 18도, 평양 신의주 해주 함흥 원산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1도, 청진 22도, 신의주 해주 24도, 평양 강계 사리원 함흥 원산 25도, 개성 해산 26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24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3% 상승한 73.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하락한 1776.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7월물 가격은 온스당 26.0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84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친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9.6를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9.6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많은 금액입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영국의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영국 국제통상부의 대북 교역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대북 교역액은 2,228만 7천 달러로 2019년 1,114만 3천 달러와 견조 100%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양국 간 교역의 거의 100%가 용역에서 발생했고 상품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2018년 9.19 남북군사 합의를 계기로 2년 반 동안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측 단독으로 실시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24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철원 인근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9.19 군사합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화살머리 고지 남측 지역 유해 발굴 종료 관련 기념식을 주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기념사에서 한반도 산천 초야 어딘가에 묻혀 계시는 영웅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화살머리 고지에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유해 발굴을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에 위치한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99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현재 시간 24일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12층 공동주택 일부가 붕괴해 전체 136가구 중 55가구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9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행방불명된 99명이 붕괴 사고 당시 건물 내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의 성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역 조치를 해제했던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 비루스에 대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시 박사는 언론 요약 보고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 박사는 현재의 감염 확산은 국지적이고 산발적이라며 이번 조치로 이 작은 불을 끌 수 있을지 아니면 큰 불로 번지게 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가 폐간된 데 대해 홍콩과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슬픈 날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강화된 억압은 빈과일보를 폐간 수준까지 몰고 갔고 홍콩 독립언론의 보루로서 반드시 필요한 이 신문은 이제 출간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 언론은 견고하고 번영하는 사회에 귀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중국은 독립언론을 표적 삼는 것을 중단하고 구금된 언론인과 언론 경영진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빈갈보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창간 26년 만에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고 폐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스윗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건물 붕괴 사고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는데 아 정말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오전 1시 30분께 해변에 자리한 12층 고급 아파트가 무너졌다는데 붕괴 당시에 그 아파트 내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민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어쩌다 또 붕괴가 됐을까요? 붕괴 하루 전날 소음도 들렸다는데 그때 모두 미리 대피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큰 피해가 없기만 그리고 실종자들의 구조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평화와 통일을 소망하는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죠. 메시지가 좋을 뿐 아니라 노래 자체도 정말 잘 만든 명곡입니다. 서태지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늘 더 조심하시고요. 주말 더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